자, 그러므로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아, 그 다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임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나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에 저희 어머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한 열흘 동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한국이 너무 발전했어요. 그리고 너무 복잡합니다. 그 좁은 그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과 차와 막 그 어울려져 있는데 너무 복잡해요. 한마디로 하이테크닉의 시대라고 하죠. 기술이 무지무지하게 발달했습니다. 뭐 세밀한 거 지하차도 뭐 집안에 문 여는 것까지 전자식으로 너무 편리해졌어요. 그러나 그 전체 구조를 보면 그런 데에서 사는 사람들 정신병 걸리겠더라고요. 보이는 것은 다 아파트 콘크리트입니다.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런 데에서 정신 이상자가 되지 않냐고 살아가는 거 그거 정말 기적 같아요. 그런데 그 바쁜 생활 속에서 제가 어머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또 교회를 방문하고 또 저도 쇼핑도 좀 하고 책도 좀 사고 이러한 일을 하는데 정말 눈, 코, 뜰 새 없을 정도로 바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쁜 삶 가운데에서 제가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중대한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에 그때는 막상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막상 성경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재난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살고 막 아파트 단지 숲을 이루어 사는 그 나라에 막 북한에서부터 마치 미사일 몇 발이라도 떨어지면 완전 난리가 나죠. 숨을 곳이 없죠. 그때는 우왕좌왕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난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폐망하게 될 그날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냈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이 죽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바쁜 순간, 재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부를 시간조차 없어요. 그때는 성경 말씀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번에 저희 어머님 장례식을 치르고 왔지만 저희 평소에 우리 평화장로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새벽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저녁에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시간만 나면 기도합니다. 또 시간만 나면 저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내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이 함께해 주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저 영원한 나라에 가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까닭에 그 바쁜 서울의 생활 속에서 내 영혼은 평안함을 누렸어요. 제 마음은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쁘고 정말 복잡하고 재난의 시대에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 평소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평소에 기도했던 기도의 힘이 여러분을 의의 길로 바로가게 하십니다. 평소에 기도했던 기도의 힘이 여러분에게 저 영원한 천국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평안할 때 지금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이고요, 지금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이고 기쁘게 예배드릴 때입니다. 평안할 때 너무나 골프나 치러 가고 기도보다도 골프가 먼저 생각나고 그러면 안 되죠. 평안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평안할 때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사고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채워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고 너희가 의로움을 입었다. 이 사실을 너희가 이미 알았고 이것이 진리이다. 바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서울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거기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나라는 완전히 어수선해지고 사람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순간조차 없어요. 저는 그 이번 프레이 라카나다 그 산속으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골짜기로 떨어졌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시간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죽음의 순간에 처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시간조차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니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있으니 바로 그 사실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간이 있을 때, 생각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건강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때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믿음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의 표시로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사람은 재난의 순간이 올 때 이미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받습니다. 자, 예수님의 의로움을 나의 것으로 갖게 되는 것, 이것을 임퓨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임퓨테이션. 임퓨테이션은 그냥 의로움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덧씌워 주는 거예요. 그냥 네가 예수를 믿는 거나 이 순간부터 예수의 덕에 의해서 너는 의롭다. 너의 모든 죄는 다 가려졌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로움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네 안에 의로움을 넣어주겠다. 그 의로움이 너를 발전시키겠다. 이것은 임퓨전인데 그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믿는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속죄의 제물을 들어주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를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내 아들의 의로움을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에게 덮어주겠다. 네가 내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너에게 예수의 의로움의 보물, 의로움의 옷을 보고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지혜로 이 혼탁한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객관적 진리를 부인하고 절대적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을 부인하고 각자의 자기의 종교를 주장하는 이 시대에 성령의 지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놓으신 저 영원한 처소, 맨션,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일컬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의로움의 옷을 입게 되었고 그 결과 여러분은 천국을 가게 되었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냄새나고 썩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함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만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모든 삶, 인간의 육체의 모든 삶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가 최고다.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 예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도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처럼 예수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되고 바울 사도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내 삶의 최고의 프라이어티가 되어야 되고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더 생각나게 하겠다. 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있는지 이 사실을 내가 또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를 강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살아가는 목적이 없어요. 왜 사는지 모릅니다. 그저 그냥 돈 벌어서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제가 일산에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새롭게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에 딱 들어왔더라고요. 야, 참 좋습니다. 참 높고 아름답군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50년쯤 지나면 막 낡아가지고 그럴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 형님 하신 말씀, I don't know. 나는 내가 할 바 아니다. 그때는 난 죽을 거야. 죽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더 이상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그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잠시 있다가 썩어 없어질 육신의 삶으로 이 땅의 호흡이 멈춰지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을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살아있는 그 짧은 생애 동안 반복해서 자꾸 그 진리를 내 성도들에게 가르치리라, 성경을 가르치리라, 성경을 깨닫게 하리라, 성경을 읽게 하리라,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하리라, 자꾸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 장막이라는 말은 육신의 장막, 다시 말해서 육신이 썩어 없어질 죽을 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찰나적인 인생을 그 통찰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짧은 생애 동안에 나는 내 생명을 다해서 너희에게 일깨우고 생각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겠다.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로마서 1장 16절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자꾸 내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리마인드 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반복해서 또 읽고 예수의 진리를 내 안에 간직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평생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 안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또 기도하면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뇌리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반대의 삶은 어떨까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영혼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화려함, 세상의 문화적인 거에 빠져서 그냥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사람도 죽을 뻔했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가서 경험한 그 강남의 삶, 또 막 전통과 현대가 막 어우러져 있는 그와 같은 문화적인 삶을 보면서 내 영혼이 어떤 가인 울림을 느꼈어요.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한 삶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채우고 이 베드로 사도처럼 진리를 내 안에 생각나게 하는 것이 없다면 그 영혼은 병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몰래 지옥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유가 있을 때, 생각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이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를 자꾸 생각나게 하고 자꾸 일깨워서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했는가? 그 이유는 베드로 사도는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참으로 작습니다. 짧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생은 아침에 핀 풀과 같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뱀바되어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것. 찰나적인 삶이 우리의 인생이다. 야고보는 안개와 같다. 아침에 잠깐 안개를 끼었다가 태양이 뜨면은 안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그리고 바울 사도는 허무하다.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흙이니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것이 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이 인생의 의미, 우리 육신의 삶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 것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때때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제가 20년을 살까? 30년을 살까? 내 가족과 내 형제들은 서울에 있는데 한번 갈 때 쉽지 않더라고요. 13시간 반을 타고 갔다가 올 때는 9시간 타고 오는데 그 과정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된다면 여행도 힘들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처한 곳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죽겠구나. 그 죽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영생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베드로가 여러분의 심령에 심어주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고독하고 두렵고 떨립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순간적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 지금 예수 잘 믿고 베드로가 말한 진리를 내 안에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니라. 베드로도 자기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금방 당할 줄을 알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가 죽을 때가 금방 다가오는 것을 알았어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았어요. 이 땅의 삶은 참으로 찰나적이고 잠시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15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면 아이고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없네, 빨리 죽을 날이 다가오기 전에 여행도 열심히 하고 좀 몸도 아끼고 먹을 것 좀 먹고 그러다가 평안히 죽어야지 하고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쉬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장막을 벗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임박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살아있는 너희들아 예수 잘 믿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의 심령에 간직하고 또 간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복음으로 너희의 심령을 채워라. 베드로의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또 그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성도는 참으로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의 숫자를 채워주는 숫자에 불과한 그러한 한 명의 그런 숫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의 재정을 채워주는 그와 같은 어떠한 돈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참으로 나와 같이 함께 우리 주님의 유업을 나눠받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라는 이 일을 감당할 나의 동역자요 나의 형제요 나의 생명과 같은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그렇게 성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가 떠난 다음에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들과 제 딸에 대해서 평생 기도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는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잘 믿고 반드시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나와 함께 있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진리에 바로 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저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어떠한 복음이냐면,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하면은, 이 베드로는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책으로 읽어서 터득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깨닫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직접 예수를 보았고 만졌고 그와 생활했고 그의 진리를 터득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확신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살았고 나에게 보여주셨고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내가 한번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였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예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께서 내게 보내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였으니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 그러니 내가 보고 만지고 경험한 이 믿음을 너희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는 회의론자였습니다. 예수가 어디 있어? 아니 무슨 예수가 어떻게 부활해? 그는 인간에 불과해. 그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다 잡아 죽이겠어 하고 스데반도 죽였고 다메섹으로 향하여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이렇게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가다가 그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에서 휘황찬란한 빛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어디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는 이 예수를 환상 중에 보았을 때 그 사울 회의론자 의심자 불가지론자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사울이 완전히 바뀌었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다른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은 배설물로 똥과 같이 여기고 나는 죽든지 살든지 의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리고 단두대에서 그의 목이 잘려 죽기까지 예수만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보았고 만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장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뭐 어떻게 노력해봐라, 어떻게 선행을 해봐라, 어떻게 뭐 훈련을 해봐라, 그러면 네가 어느 경지에 이를 것이다 라는 피상적이고 그리고 비 그런 경험적인 그와 같은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성령을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주시면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시키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고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 이를 거라는 확신을 성령이 갖게 하셔요. 성령이 또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셔서 삶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넘치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평화장로교회도 뭐 최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해 주시는지 제가 항상 말합니다. 절대적인 숫자가 있다. 예배드리는데 절대적인 숫자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도 이만큼의 숫자는 채워줄 테니까 여기서 한번 키워보아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성도를 보내주시잖아요. 다 하나님의 보내주심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베드로처럼 바울 사도처럼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경험하는 예수, 경험하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우리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꾸 성도들에게 또 생각나게 하고 예수를 또 생각나게 하고 예수를 또 믿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는 이유는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한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 이유는 우리의 미래가 밝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여 예비하면 너희에게 와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처소는 영어로 보면 맨션이라고 했습니다. 그 맨션은 방이 10개에서 20개 딸려있는 대저택입니다. 저 하늘나라에는 대저택이 있어요. 그 대저택은 다이아몬드와 12가지의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토록 행복한 곳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할 그 저하늘의 여러분의 처소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한국에 가서 느낀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안락한 주거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주거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좀 더 큰 아파트, 그리고 좀 더 뷰가 좋은 곳에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그 복잡한 서울 속에서 막 그 하늘도 보이지 않아요. 태양도 보이지 않아요. 열흘만 있으면 얼굴이 하얘지겠더라고요. 그러한 사회 속에서 막 복잡하게 얽힌 그 하이테크닉의 그 막 그 속에서 사람들은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며 살아가면서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인생은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풀과 같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는, 그 집은 잠시 있다가 썩어질 것이고 몇십 년 지나면 허름해지고 낡아져 버릴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자꾸 생각나게 하노라. 예수를 믿어라. 진리 안에 서 있으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존재하게 될 맨션, 처소,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집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너희가 나와 교제하며 생명나무에 과실을 맺으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니라. 그런데 사탄은 하와에게 유혹했어요. 앞에 있는 선악과 그 자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자 보아라, 얼마나 먹음직하냐, 자 만져보아라,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보다 높아질 거야. 그 아무것도 아닌 그걸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근데 하와는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어두워졌고 그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빠져 있습니다. 내 집에 빠져 있습니다. 돈에 빠져 있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보기 좋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은 선악과 같은 존재예요. 거기에 빠져서 예수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내가 너희에게 자꾸 생각나게 한다. 너희에게 영원한 처소, 맨션을 바라보아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아라. 그것을 위해 나는 예수를 자꾸 증거하겠다. 예수의 말씀을 자꾸 증거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